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73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미국 코넬대학교의 한 학자가 서아프리카에서 퍼지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처할 때 관련 당국이 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자는 또 에볼라 발병이 사람들이 질병을 다루는 방법을 극적으로 바꾸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치사율이 최고 90%에 이르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계속 퍼져 국경 폐쇄와 휴교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진원지인 서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학교의 스테이시 랭윅 교수는 의료인류학의 관점으로 에볼라 위기를 연구합니다. 랭윅 씨는 의료인류학자가 문화와 인간성 그리고 생물학 영역에 걸치는 행위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We're very interested in how people think about their bodies, how they're thinking about diseases.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몸과 질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또 질병이 주는 위협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질병과 위협에 대한 생각에서 어떤 행동과 반응이 나오는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의학적 측면에서 보면 에볼라 발병은 서아프리카 기니와 라이베리아 그리고 시에라리온에서 분명 비상사태입니다. 하지만 랭윅 교수는 의학적 측면 외에 또 다른 차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에는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발병해도 대개 몇 주 동안만 계속됐고 발병 지역도 소규모에 그쳤습니다. 감염 환자는 바로 격리됐고 에볼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에볼라 발병이 그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가 통제가 허술한 국경을 넘어 몇 달 동안 이웃나라로 퍼지면서 사망자와 신규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Part of what we're seeing is our intense interconnectedness in today's world.
현재 인류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행하는데 생계를 위해서 또 식량을 얻거나 친척을 만나고 또 서로 돕거나 직장이나 일 때문에 여행해야 합니다. 우린 지금 인간 세상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된 상황을 잘 이용하는 효과적이고 파괴적인 바이러스를 보고 있습니다.
랭윅 씨는 의료체계가 좋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죽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둘러싸이면 그것은 매우 짜증나고 무서운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의 웨스트포인트 지역에서는 에볼라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경고가 아예 없었거나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에볼라 발병으로 격리되면 상황은 훨씬 나빠집니다.
The current violence in Monrovia really shows us that if we do not do that, what will then be required is for
요즘 라이베리아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탓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고생과 상실감이 심한 곳에서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폭력같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 계속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랭윅 교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면 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묻는 것이 삶의 윤리 또는 보살핌의 윤리라고 말합니다.
How can we actually make a meaningful grieving practice together? And parts of that grieving practice might have to be new.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죽은 사람을 애도할 수 있을까요? 고인을 애도하는 절차가 일정 부분 변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에볼라와 관련해서 최근에 선보이는 매우 정교한 조처가 가진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런 조처들이 사람들에게 뭘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면서도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랭윅 교수는 에볼라가 발병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논의한 것에 근거한 조처들이 해당 지역에서 더욱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랭윅 씨는 또 발병 지역에서 전통 요법을 사용하는 치료사들이 에볼라의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이들과 협력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벌과 다른 꽃가루 매개 곤충이 줄어드는 문제에 연방정부가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꿀벌이 기생충과 질병, 살충제, 그 밖에 농업 탓에 개체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꿀벌 대신 야생벌이 꽃가루를 옮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벌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전에 과학자들이 야생벌을 더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벨치빌에 있는 실험실에서 벌을 연구하는 샘 드로기 씨도 이들 중에 한 명인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에게 벌은 그저 벌일 뿐인데요. 하지만 드로기 씨에게는 다릅니다.
현미경으로 보는 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드로기 씨는 미국 정부의 지질 조사를 위해 4년 전부터 야생벌을 시험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벌을 피자통 안에 분류해 보관했습니다. 드로기 씨는 미국 작물의 약 3분의 1에 꽃가루를 가져다주는 꿀벌에 대해 과학자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야생식물의 75%의 꽃가루를 옮기는 야생벌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적다고 설명합니다.
They don't produce honey. They don't have a barbed sting. They're not aggressive.
야생벌은 꿀을 만들지 않습니다. 또 톡 쏘는 침이 없죠. 그리고 공격적이지도 않습니다. 몇몇 종은 모래가 많은 토양을 좋아하고 어떤 종은 두꺼운 풀을 좋아하는데 어떤 놈들은 오직 숲에서만 살죠.
드로기 씨는 꿀벌 개체수가 계속 감소해도 야생벌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야생벌이 함께 모여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생벌이 꿀벌보다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녀석들이 따로 살기 때문이에요. 암놈 하나가 한 번에 둥지를 하나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한 해가 지나갈 때 암놈이 죽는데 그러면 새로 시작되는 거니까 이런저런 질병이 생길 이유가 없죠.
드로기 씨는 자신의 연구가 야생벌에 대한 장기 연구에서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야생벌을 많이 모으면 그때부터 이들의 습성을 연구하고 야생벌을 꽃가루 바지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드로기 씨는 현재 미국의 야생벌 약 4천 종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 가운데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종이 약 400종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야생벌은 쌀알만큼 작은데요. 이런 종이 땅에 붙어 있어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 잔디에 벌둥지가 널려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몇몇 야생벌 종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것들을 검사한다고 드로기 씨는 전합니다.
The differences are real subtle, slightly different sizes and shapes.
차이가 아주 작습니다. 가령 모양이나 크기가 살짝 다르거나 색깔과 털 형태에 약간 차이가 있기도 하죠.
드로기 씨는 이런 작은 차이를 가진 야생벌들을 고화질 사진기로 찍어 사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드로기 씨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일부 야생벌이 개체수가 감소하는지 아니면 개체수가 늘어나는지 알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드로기 씨는 개체수와 관련해 야생벌 대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 설명해 드리는 생활 속 과학 상식 시간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광경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부르는 이 행사는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건데요.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 루게릭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루게릭병이 어떤 병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루게릭병은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의 별칭입니다. 이 병은 대뇌, 척수 등 중추신경계의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되는 질환인데요. 운동신경세포 기능이 마비되다 보니까 근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지가 힘을 잃고 서서히 위축되다가 결국 호흡근 마비 등으로 5년 안에 대부분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영어 약칭으로 ALS로 부르는데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루 게릭이 이 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루 게릭병으로도 불립니다.
루 게릭병이 왜 생기는지는 밝혀진 게 있나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증명되지 않은 주장들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가설로는 먼저 뇌의 명령을 근육에 전달하는 글루탐산의 양이 지나치게 많으면 ALS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보통 세포가 분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거나 심각하게 훼손된 세포를 스스로 없애서 신체를 보호하는데 이 과정에서 ALS가 생긴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발생 원인을 모른다면 치료제도 없겠군요.
네, ALS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 식품의약청이 루게릭병과 관련해 릴루졸이라고 하는 약을 승인하고 있는데요. 이 약도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뿐 증세를 차단하거나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치료가 환자의 고통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주는 지난달 ALS에 걸린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용 대마초의 사용을 합법화했다고 하는군요.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